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12월 30일 목요일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 1장 2절, 9장 26에서 28절, 10장 25절, 36에서 38절, 12장 25에서 28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여기에서 특별히 때에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사도가 전한 권면의 말씀에 긴박성을 더하기 위해 그가 강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독자들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들은 곧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울은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 그의 독자들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나안 땅 경계 바로 앞에 서 있던 광야 세대를 비교한다. 바울은 그들에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상기시킨 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격려한다. 이 마지막 권면은 당시의 독자들과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에 당신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위험들을 상기시켜준다. 민수기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한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이나 결정적인 실패를 경험한다. 첫 번째 실패가 기록된 민수기 13, 14장에서는 몇몇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의심의 정신을 퍼뜨림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이 좌절되게 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 결과 온 회중은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바로 그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두 번째 실패는 바알부울에서 음란과 거짓 우상 숭배에 빠진 사건이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가지고 올 수 없었지만 사탄은 성적인 유혹을 통해 이스라엘을 거짓 우상 숭배에 빠뜨림으로 죄를 짓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했다. 바울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이 두 가지 위험들에 대하여 경고한다. 첫째, 바울은 그들이 했던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붙들며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한다. 둘째, 바울은 그들에게 부도덕과 탐심을 멀리하라고 권면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한다. 교훈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의 독자들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나안 경계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며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권면한다. 묵상. 우리는 죽은 자들이 다시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은 바로 재림의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그런 이해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그대가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의 위험을 경고하라. 마지막 때의 위험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하여 경고해야 한다. 예언을 통해 나타난 바 엄숙한 광경들을 다루지 않고 지나치지 말 것이다. 우리 백성들이 반만이라도 깨어 있으면 그들이 계시록에 묘사된 사건들의 임박성을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개혁이 일어날 것이며 더 많은 이들이 이 기별을 믿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 6권 61.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준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세 번째 시간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한 주를 보람되게 또 행복하게 사셨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몇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때부터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만이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분만이 곧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매우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유가 그분의 영생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실 때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그분이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될 때에 기뻐 뛰실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할 때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으시고 기뻐하셨는지를 깊이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던 당시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인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한다고 하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서기 30년에 있었던 유월절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약 2년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이루어진 것이죠. 1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유대 지역에서 그분의 봉사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후 그분은 이곳 갈릴리 지역에 그분의 사역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 갈릴리 지역에서의 봉사마저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의 봉사의 문도 거의 닫힌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위한 그분의 봉사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베니게나 데가볼리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등으로 물러나서 봉사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큰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를 통해 대변된 제자들의 예수께 대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분명 주님께 크나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난 이유는 1년 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위협하게 되었던 이유와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1년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두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의 봉사의 문을 닫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다름 아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료하시고 또 그 병자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게 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증거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이 진리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시고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나서 지금까지 봉사해 오신 것입니다. 그 후 1년간의 갈릴리 지역에서의 봉사로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마침내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임금 삼으려고 시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 초반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큰 무리가 외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시리라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이다. 그러고는 그 큰 무리가 예수를 억지로라도 모셔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모의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계획을 미리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기대와 희망,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떡을 먹은 남자의 수만 5천이었으니 좋게 1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주어 배부르게 할 때는 사람들이 그분에게 모여들었지요. 그분 안에 세속적 유익을 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들이 바다를 넘기도 하고 산을 넘어서라도 그분께 나아왔습니다. 그분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면 그분이 요구하는 어떤 희생이라도 그들은 감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복지나 의료, 교육, 군사 등 모든 방면에서 으뜸가는 지상왕국을 세우고 그들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아마 그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그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께 등을 돌리고 세속적 이익에 대한 일말의 기대나 희망을 줄 수 없는 그분을 완전히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는 서로 논란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는 그 말이 그들의 마음에 목에 가시같이 걸림이 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는 많은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등을 돌리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있을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이때 열두 제자를 보시며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열두 제자들을 대변하여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1년 전 유대 지역에서 거절받고 이제 1년간 봉사를 집중했던 갈릴리 지역에서마저 거절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참된 양식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때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참 믿음과 진실한 사랑, 깊은 헌신을 그때보다 더 찾아보기 어려운 때입니다. 현실적 유익이 없을 것 같으면 어떤 종교라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는 사람들이 교회 문 앞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스스로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생명의 말씀은 그들 속에서 가시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영생의 말씀 앞에서는 한 시간도 견디지 못합니다. 전혀 듣지 않는 편이 속이 편한 것입니다. 결국 투덜거리며 예수님을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있겠느냐? 너무 속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 곁에 어떤 상황이라도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또 마시고 체험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베드로는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또다시 고통과 또 슬픔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하시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또 열두 제자를 대변해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믿음, 그리고 그와 같은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극찬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과 믿음은 결국 천국의 열쇠라고까지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역시 예수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큰 기쁨이 되었는지 그의 고백이 이루어지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봄 유월절에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최종적으로 거절을 당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지경 저 너머에 있는 베니게나 그리고 대가볼리에서 여러 주를 지내시면서 봉사해 오셨습니다. 다시 갈릴리 지방의 마가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셨지만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에서 파송된 시험하는 자들의 조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동쪽 벳세다를 거쳐서 북쪽으로 백리나 떨어진 이방인의 땅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로 오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께서는 그분의 봉사를 방해하는 첩자들을 피해 있을 동안에 곧 다가올 위기의 때를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홀로 심야 기도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새벽 기도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거절당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때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첩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그분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도전을 받던 때였습니다. 그분의 지상 봉사를 마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십자가의 시련이 멀리 있지 않은 그런 때였어요. 이 위기의 때를 위해 제자들은 그분의 존재와 신분, 사명에 대한 확신과 확증이 필요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분과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굳게 격려해야 할 필요가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그 대속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 밑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개 선생님으로나 죽은 자 중에 다시 살아난 선지자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은 대속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것의 참된 의미에서 이해되고 평가되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에 기초했을 때뿐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심한 혼란과 깊은 불신 속에 있었죠. 각각 나름대로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해석해서 예수님의 신분을 이해하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이는 침례 요한으로, 다른 이들은 엘리야로,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그 어떤 한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 중에 있던 예수께 그분의 신분과 사명에 대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명확한 이해와 용기 있는 고백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얻으셨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분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이고 그분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비록 여러 곳에서 많은 이들에 대한 그분의 희생적인 봉사가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을 때에 지난 1년 혹은 2년간 그분과 지속적으로 함께 했던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완전한 것과는 거리가 먼 상태이긴 했어도 확실히 반석같이 굳세지고 있었으니 예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보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찾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꺼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희생 없이 하늘을 얻으려고, 십자가 없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영생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때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고백과 함께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성경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도록 깨우쳐 주시고 그 놀라운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감동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사업의 선구자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열 중에서 그 누구도 세워놓지 않으신 위치에 나를 밀어넣는 일에 적당하다고 보셨다. 그분께서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은 견책의 부담들을 내 위에 짊어지게 하셨다. 나의 남편은 내 곁에 서서 증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견책의 증언과 연합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바랬다. 대담하고 모욕적이며 또한 내가 짊어지게 될 증언들을 분쇄하게 될 불신과 반역을 억누르기 위하여 그는 굳건한 입장을 취하도록 강권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견책을 받는 이들은 주어진 견책 때문에 찔리고 깊이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교만한 심령이 저들의 죄들을 포기하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들의 심령과 생애를 정결하게 하기 전에 그들이 느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도록 하시는 모든 움직임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는 매 계단마다 뒤로 물러나 의심과 불신을 암시하고 우리의 길에 장애물을 놓고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약화시키기 위한 사단의 도구로 이미 예비된 자들이 우리 중에 있다. 우리는 제기되는 반대를 뚫고 우리의 길을 싸우며 전진하기 위하여 용사들처럼 서 있어야만 했다.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도 우리의 사업이 열 배나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반석처럼 굳건하게 양보하지 않고 서 있어야 했다. 이러한 굳건함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굳고 고집센 사람으로 이해되었다. 비헌신적인 형제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오른편에 들었다가 다음에는 왼편에 드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 대해 계획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길이 곧은 것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빛과는 반대되는 이러저러한 길을 우리로 하여금 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 대해서 큰 짐을 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차례차례로 우리에게 왔다. 우리가 이러한 거짓 빛들과 광신적인 제안들을 따랐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랬더라면 분명히 교인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우리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고 사업과 의무를 밀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언제든지 극단으로 일을 몰고 나가든지 표적을 훨씬 넘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닻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이들은 진리의 사업에 크게 해를 끼쳤다. 하나님께서 책임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용사를 부르시는 때에 필요하다면 싸울 준비를 하고 저들이 굳건하고 분명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위치에 결코 서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실 때일지라도 원수에 대해 비난을 퍼부려고 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타인들이 싸워서 그들을 위해 승리를 쟁취함으로 그들도 노획물을 나누어 갖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용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이나 의지하실 수 있겠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비겁자로 간주된다. 내가 보았는데 이러한 부류는 죄와 사탄과의 싸움과 관련하여 스스로 아무 경험도 얻지 못했다. 그들은 사탄과 그의 군대로 더불어 싸우는 일보다도 그리스도의 충성된 용사들과 더불어 싸우는 일에 더 기울어져 있다. 만일 그들이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섰더라면 그들은 마땅히 소유하는 특권을 누렸어야 할 소중한 체험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옳은 일을 위해 싸우고 전쟁에서 무엇인가를 감히 시도하고 사탄을 공격하여 그의 요새를 점령하는 법에 대해 배울 만한 용기가 없었다. 어떤 이들은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스스로 어떤 것을 감히 시도하려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누군가는 시도해야 하며 어떤 사람은 이 사업에서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비난의 감히 자신을 노출시키기를 원치 않은 이들은 책임진 이들을 서서 관망만 할 것이며 만일 기회 비슷한 것만 보이면 할 수 있는 한 저들을 비난하고 해칠 것이다. 화이 부부는 일하면서 이러한 체험을 겪었다. 사탄과 그의 군대는 그들과 싸우려고 진치고 있으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전쟁에서 그들 곁에 서 있어야만 했을 이들이 그들이 과한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정도 이상으로 압박을 가했으며 그들의 용기를 꺾어 힘을 약화시키려고 일하는 사탄과 더불어 연합할 준비를 갖추고 서 있었으며 또한 가능하다면 그들을 일터에서 몰아내려고 했다. 에이 부부여, 그대들이 여행할 때 사람들이 그대들을 우러러보고 크게 존경을 하며 그대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정도로 크게 존중해주고 구별해주는 것을 나는 보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과 사업을 하도록 맡겨주신 짐들을 지고 있는 이들과 동일한 존경으로 취급해주는 것이 그대들에게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안위를 사랑한다. 그대들은 스스로의 길에서 돌아서거나 스스로 불편을 감당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 그대는 일들을 그대들의 편의를 위해서 휘어잡기를 원한다. 그대들은 스스로의 성취에 대해 매우 큰 자만심을 품고 있으며 높여서 생각한다. 그대들에게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근심과 부담을 감당해야 할 일이 없고 또한 내 남편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 곧 하나님의 사업에 이익이 달려있는 중대한 결정들을 내리는 일과 같은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백성의 상담자로 삼으셔서 그대처럼 젊은 사람들에게 마치 믿음의 자녀에게 하듯이 충고와 조언을 주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대의 참된 상태에 대해 제대로 깨닫게 될 때 그대가 취하게 될 겸손한 위치에 그대가 서게 된다면 그대는 충고를 받아들이고자 할 것이다. 그대에게는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는 화이트 형제가 그대보다도 더욱 깊이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이 일에 있어서 그대와 그의 차이는 바로 이 점이다. 그는 인생의 황금기의 30년간을 하나님의 일에 투자한 반면에 그대는 불과 수년 동안의 경험밖에 갖고 있지 않으며 그가 겪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고난을 겪었다. 이 사업을 이끌어온 이들이 가진 고생 끝에 진리를 찾아서 그대의 손안에 쥐어준 다음에야 그대는 그것을 받아들였으며 다른 이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염려로 그대를 위해 마련해 놓은 고귀한 논증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알프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큰 이 기쁨 또 감동 또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목사님 쭉 저희들이 지금 융프라우에 올라가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직도 정상에 도착을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산을 가는 것은 정상에 올라가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건데 정상을 언제 올라가실 건지 목사님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알포스 설경의 운치와 바위 터널이 주는 교훈을 명상하면서 유럽에서 제일 높은 이 알프스의 융프라우 요후 기차역 해발 3454m에 위치한 역에 도달했습니다. 대단히 높죠. 우리를 맞는 이 융프라우 요후는 하얀 빛깔로 단장한 채 그야말로 태고의 신부를 간직한 설산이었습니다. 이 융프라우 봉과 매니봉을 잇는 이음새 지점에 있어요. 백두산 높이가 해발 2744m 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발 고도 3454m에 철도역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백두산 정상보다도 700m가량 더 높은 위치에 기차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100여 년 전에 험준하기 이를 데 없는 이곳에 철도를 놓았다는 것 자체가 아주 경이로웠습니다. 언덕을 이렇게 오르니 가슴이 탁 터지며 시원한 풍광이 펼쳐집니다. 등산의 거점 융프라우 요우는 3일 만에 한 번 정도 맑은 날씨를 보인다는데 그날은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날씨가 쾌청해서 눈부신 이 청명한 설산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산정은 7월인데도 찬바람이 휘몰아치면서 변덕을 부리는 추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름인데 겨울의 색깔이 곳곳에 공존하는 참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시야에 펼쳐진 이 설경의 환상적인 장관에 감격해서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전망대에 스위스 국기가 꽂혀 있었어요. 근데 바람에 물결 치며 일렁이는데 제 눈을 아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 산정에서 나부끼는 깃발만 보면은 펄펄 날 듯 새로운 힘이 섰습니다. 제가 이 그 십수년 나가는 테니스장에서 불암산 정상을 보는데요. 불암산 정상에 펄럭이는 깃발만 시야에 들어오면 그날 힘이 솟구쳐가 승산이 높아집니다. 저 멀리 있는 깃발이 보이니 내 눈은 아직 쓸모가 있다. 나는 아직 젊다. 이렇게 현실의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도전의지를 깃발로 형상한 이 뜬금없는 제 자신의 그 자기 암시인 셈입니다. 그래서 역시 융플라우여에서 이 깃발을 보니 내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급습해오는 아말렉을 무찌른 후에 승리의 감사제단을 쌓고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 닛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내 생에 어디를 가나 딱 하니 버티고 있는 여호와 닛이 이것으로 그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계시록을 쭉 보면은 결국 하늘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자는 승리하는 자랍니다. 이기는 자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결국 구원을 얻기 때문에 여호와 닛이 이것을 생각하면은 또 승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목사님. 이제 드디어 목사님께서 융프라우 정상에 이렇게 쓰셨는데요. 저도 지금부터 3년 전에 백두산 이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어떤 사람이 농담처럼 그러더라고요. 3대가 덕을 쌓아야 천지의 이 맑은 물을 볼 수 있고 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 저도 그날 가서 굉장히 좋은 하늘을 보고 천지를 이렇게 보고 왔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목사님들 오셨다고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또 정상을 가다 보면 치료해야 될 대가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명 고산병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 예. 고산병을 좀 겪으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좀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 융프라요 여기 그 해발 3,454m입니다. 거기에 이제 서서 걸으니 발밑이 휘청거리고 몸이 휘둠하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흔들하고 숨이 차오고 어지럽고 토할 것처럼 속이 메석메석거렸습니다. 아, 이게 산치라고도 하는 고산병 증세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면은 낮아진 기압 때문에 두통이 생기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움이 생기고 구토감이 일어나는 이 환경 증후군을 고산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산병은 공기 중 산소의 농도가 평지의 70%로 줄어드는 해발 약 2,500m 지점부터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그러니 2,500m니까 여기는 3,454m니까 이런 증세가 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의 해발 3,600m가 넘는 라파스라고 하는 곳에 축구장이 있어요. 원정팀에게는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볼리비아가 브라질 월드컵 예선전을 치를 때에 이기려고 여기에서 예선전을 치렀는데요.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메시가 그 운동장에서 구토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방영되었습니다. 기온의 급변으로 생기는 고산병 증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말이죠. 이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비록 해발이 1200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축구팀이 거기에서 아직 한 차례도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고도의 훈련 없이 이런 산악병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심호흡을 몇 번 했어요. 그리고 물을 좀 마시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간 휴식을 취하니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바이오 리듬 때문에 순응력이 좋아가지고 이 생체 리듬이 제자리를 찾아서 가뿐해져서 계속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등산가들에게 정상정복은 항상 장쾌한 승리의 맛을 가져다 줍니다. 사방이 활짝 열린 이 산정에서 아스라이 펼쳐지는 넓은 산야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온 세상을 다 정복한 듯 가슴 뿌듯한 승리감에 도취합니다. 일상에서 꽉 막혔던 가슴이 아주 툭 터지고 후련해집니다. 이런 매혹적인 쾌감의 맛 때문에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리며 또 다른 산정에 오릅니다. 이 등산가의 일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높은 곳은 항상 아슬아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설명이나 고산병뿐만 아니라 날씨가 급변하고 바람이 불어 대량조난의 위험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 산정을 정복하는 사람이 자꾸 모이기 때문에 거기 오래 있으면 대량조난이 일어나기 쉬워요. 그래서 등산가들은 일단 정상정복 희열을 맛본 후에 거기에 깃대를 꽂고 인증샷만 딱 찍으면 즉시 하산을 합니다. 비록 생명을 걸고 정복한 정상이라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인생을 사는 것도 이거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정상을 정복하고 싶어 합니다. 일터에서 숱한 경쟁자들을 물리치지 않고는 그런데 정상에 오르지 못합니다. 특히 정치판을 한번 보세요. 온갖 건물 쓸수 다 써가지고 높은 자리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서 결국 정상에 오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렇게 올라요. 그곳에 올라 우쭐하여 가슴을 꽉 채운 성취감에 잠시 기고만장합니다. 다들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박수를 보내는 아주 장쾌한 일입니다. 그런 계기로 존경과 명예를 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성공은 더러운 것이요. 무지개빛 허상입니다. 곧 사라질 물거품이고 아지랑입니다. 비록 말이죠, 능란한 지모와 비전과 배신하지 않고 또한 양심적 거리낌 없이 정당하게 오른 그런 장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은 고산병 증후군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견디기가 쉽지 않은 거센 바람도 맞아 흔들려하는 곳입니다. 여론의 몰매를 맞아야 합니다. 이유 없이 막 중상모략도 당하고 폭언폭설로 마음이 할퀴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돌팔매질을 당해서 상처 입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이라고 하는 자리, 그 꼭대기는 사람 멀미 나게 하는 자불 안석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권력도 명예도 일장의 춘몽이 되는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낮은 지역에서 누리는 여유와 평화로움을 절대로 그 꼭대기에서는 맛보지 못합니다. 산취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약이 아닙니다. 하산입니다. 하산을 빨리 하면 할수록 좋기 때문에 얼른 그 자리를 피해 내려와야 이 고선병에서 벗어납니다. 누군가는 정상에 올라야 하지만 어느 정도 정상에 올랐다 생각이 들면 고산병 증세를 감지하고 빨리빨리 하산을 해야 합니다. 정상에 오래 머무른 등산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에 자기 가시하면서 오래 머무려고 집착하는 미련한 사람은 세상에 아주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 위험한 정상에서 불안해하고 고산병을 앓으면서도 머물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그래요. 그걸 이제 저도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은 평지와는 사뭇 다른 이 고산 정상 자리에 머무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전도서 10장 6절에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은 높은 걸 버리고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거기는 평안과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이 적게 불어 흔들림이 없고 고산병이 일어나지 않는 낮은 곳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평지 일상에서 옆 사람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평범하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한 것입니다. 비록 낮은 데는 요란한 박수가 없다 할지라도 산치 증세 없이 만족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다 내려놓은 바람 드문 낮은 곳에서 평화와 여유를 만끽하는 따뜻한 이 믿음의 생애가 바로 사람 사는 맛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성공은 박수 받는 정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걸 벌써 달가는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저는 오늘 주님께서 융프라우 산행을 통해 주시는 이런 고산병의 깊은 교훈을 마음에 아로새기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 네, 목사님. 이 고산병 한 가지를 통해서도 이런 깊은 교훈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아까 하신 말씀 가운데 권력도 명예도 일장 춘몽이 되는 곳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야 될 사람들이 많이 이 땅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 이제 융프라우에서 느낀 그런 감동과 감화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예. 그 나머지 이야기들도 들려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융프라우까지 오른 이 알피니스트, 곧 등반가들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절로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설치에 또 이 설산의 운치를 마음껏 즐기고 절경들을 사진에 담느라 아마 정신이 없었고 다 이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얼굴에 희열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 알프스 산이 말이죠. 이렇게 설경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죠. 성경을 그냥 지나치기가 아쉬운 또 엷은 이 잿빛의 구름 몇 점이 산등성이에 꼭 걸터앉아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조각의 구름은 이렇게 발 아래 널리 산을 휘감고 있고요. 만년설과 피어오르는 이 구름 또 펄럭이는 스위스 국기 그리고 융프라우의 곡선이 너무나 잘 조화돼 한 폭의 그림을 만듭니다. 아니 시선이 가는 곳마다 몽땅 다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빚은 대자연의 웅장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태고의 숨결이 생동하는 이 융프라우에 정말로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왜소해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이사야 40장 26절을 다시 한번 읊었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만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융프라우를 봤으면 이보다 더 시적으로 멋지게 표현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말이죠. 얼마나 이 경이로운 풍경에 취했든지 흥분했어요. 그래서 손을 높이 두 손을 들고 이 설산을 향해서 아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상락, 우리 집사람이 박정숙인데요. 박정숙, 드디어 융프라우를 정복하다. 소리를 냅다 지른 게 마음에 때를 씌워서 후련해지면서 말이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눈앞에 산등성이 바위 위에 팻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팻말이 아주 그 잘 돼 있었는데요. 뭔가 봤더니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점입 가경의 절경이요 신비한 자연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융프라우에 오르는 자는 누구든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으니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감동이 밀려오는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폭죽처럼 찬미가 터져나왔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융프라우도 덩달아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을 향해 물었습니다. 시편 114편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예,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려서 융프라우 요에 있는 얼음 궁전, 또 스키장, 개썰매장 등 볼거리와 놀거리가 있는데, 융프라우 철도는 2012년이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4분간 IMAX 파노라마 영상으로 융프라우 지역의 360도 전경을 보여주는 융프라우 파노라마가 있는데요. 융프라우 지역의 가구와 철도 건설 공사에 담긴 내력 등을 보여주는 이 알파인 센세이션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제 조금 이렇게 걸어서 터널을 나가니까 알프스 최장의 알레치 빙하가 빚어낸 절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 알레치 빙하는요, 길이가 22km입니다. 무려 550리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두께는 700m나 돼요. 산 너머까지 강렬하게 펼쳐진 하얀 눈과 어우러진 이 빙하의 아름다움. 정말 즐겁고 기쁜 곳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 말씀을 계속 더해 듣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